제84편 결혼과 가족생활. 물질적 필요성이 결혼을 설립했고, 성욕이 결혼을 미화했고, 종교가 결혼을 승인하고 고상하게 만들었고, 국가가 결혼을 요구하고 규제했으며, 한편 후대에 진화하는 사랑은 문명의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제도인 가정을 낳고 창조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비로소 정당화하고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가 교육하려는 모든 노력의 중심과 본질이 돼야 한다. 짝짓기는 정도가 다른 자기 만족과 관련된 순전히 자아를 존속시키려는 행동이며, 가정을 건설하는 결혼은 주로 자아를 유지하는 문제이고, 사회의 진화를 수반한다. 사회 자체는 가족 단위들이 집합된 체계다. 개인은 행성의 요소로서 매우 일시적이다. 가족만이 사회 진화에서 계속 존재하는 매개체다. 가족은 문화와 지식의 강의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경로다.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제도다. 결혼은 자유지에 협동하고 자아영속의 협력함으로 생겨났는데, 자기 만족 요소는 대개 부수적이다. 그럼에도 가정은 인간 실존에서 세 가지 필수 기능 전부를 포함하며, 한편 생명체 번식은 가정을 근본적 인간 제도로 만들고, 성은 다른 모든 사회 활동으로부터 가정을 돋보이게 한다. 1. 원시적 부부 결합. 결혼은 성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는 결혼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었다. 원시인은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채 자유롭게 성욕을 만족시켰다. 여자는 자식에 대한 육신적 및 감정적 애착 때문에 남자와 협동하는 데 의존했고, 이것이 결혼이라는 보호장치 속으로 여자를 몰아넣었다. 그러나 어떤 명백한 생물학적 충동도 남자를 결혼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그를 붙잡아 두는 힘은 훨씬 약했다. 결혼이 남자에게 매력을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었고, 그 식욕이 미개한 남자를 여자에게로, 그리고 여자의 자녀들이 공유하는 원시 은신처로 이끌었다. 결혼은 성관계에 따른 책무를 의식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발생된 것도 아니었다. 원시인은 성적 쾌락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한때는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었다. 미개인은 일찍부터 아기가 영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으며, 임신은 진화하는 유령인 어떤 영이 여자에게 들어간 결과라고 믿었다. 음식물과 흉한 역시 처녀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한편 후대에는 생명의 시작을 호흡이나 햇빛에 관련시키는 믿음이 있었다. 많은 초기 민족은 유령을 바다와 연관시켰으며, 따라서 처녀는 목욕하는 습관에 크게 제한받았으며, 젊은 여자는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밀물 때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을 훨씬 두려워했다. 불구자로 태어난 아기 또는 조산된 아기는 부주의한 목욕 또는 심술궂은 영의 활동을 통해서 여자 몸속으로 들어간 동물의 새끼로 간주됐다. 당연히 미개인은 그렇게 태어난 자손을 목졸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임신시키는 유령이 여자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성관계가 길을 열어준다는 믿음이 계몽의 첫 단계가 됐다. 그 후로 사람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유전적 요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심지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부모는 여전히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다소 무지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 번식 기능에는 어머니 자녀 관계가 수반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소 무지한 부류의 가족도 유지될 수 있었다. 모성애는 본능이며,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회관행에서 기원되지 않았다. 모든 포유동물의 모성애는 지방우주보조 정신영들의 선천적 재능이며, 그 강도와 헌신은 반드시 그 종의 무기력한 유아기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강력하고 본능적이며, 따라서 원시 시대의 여자로 하여금 수많은 생소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했고, 무수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성애는 남자와 싸워야 할 때마다 여자에게 항상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감정적 방해 요소가 됐다. 그렇더라도 인간 종족에서 모성애 본능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야심, 이기심, 종교적 신념 등이 그 본능을 꺾을 수도 있다. 어머니 자녀 관계는 결혼도 가정도 아니지만, 그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솟아나온 핵심이었다. 이런 임시 동역 관계가 그 결과로 생긴 자손을 기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될 때 짝짓기의 진화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초기 부부의 대립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연합이 느슨했음에도 살아남을 확률은 이런 남녀간 동역 관계로 인해 크게 증진됐다. 가족과 자손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 협동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남자 또는 두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우세하다. 남녀가 짝을 맺는 이런 일이 살아남는 능력을 증대시켰고, 인간 사회의 첫 걸음이 됐다. 성에 따른 노동 분화 역시 편안함을 제공했고 행복을 증대시켰다. 2. 초기의 모계 가족. 여자의 주기적 월경과 아이 낳는 과정에서 흘리는 많은 피로 인해 피가 아기를 조성한다는 심지어 혼의 근원이라는 추측이 초기 시대부터 이루어졌고 인간관계에서 혈연 개념이 생겨나게 했다. 초기 시대에는 모든 후손이 여자 계통을 따라서 계수됐는데 이것이 상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유일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혈연에서 생겨났으므로 원시 가족은 필연적으로 목의 가족이었으며 많은 부족이 이런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했다. 목의 가족은 유랑민 무리의 집단 결혼 단계로부터 일부다처 및 일부일처 부계 가족이라는 후대에 개선된 가정생활 단계로 넘어가는 유일하게 가능한 과도기였다. 목의 가족은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인 것이었으며 부계 가족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 다른 면에서 진취적인 이로코이가 진정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아메리카 홍색인 가운데서 목의 가족이 지속된 것이었다. 목의 가족의 사회관 행활에서는 아내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세를 누렸으며 가족을 감독하는 데서 아내의 남자 형제와 그 자녀들이 남편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흔히 자녀들을 따라서 다시 지어지곤 했다. 아주 초기의 종족들은 아버지의 공로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는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출생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다고 믿거나 또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게 되기를 어머니가 열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 목의 가족이 부계 가족으로 전환된 후에는 아이 낳는 공로를 아버지가 온전히 취했고 임신한 여자에 대한 많은 금기는 나중에 그 남편도 포함시킬 만큼 확장됐다. 아버지 될 사람은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일을 멈췄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서 3일 내지 8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계속 침실에 남아서 축하 인사를 받았으며 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 고안된 초기 사회관행 가운데 일부였다. 처음에는 남자가 아내의 족속에게 가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후대에는 남자가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마친 후에 아내와 자녀를 본래의 자기 족속에게 내려올 수 있게 됐다. 목의 가족으로부터 부계 가족으로 전환된 것은 달리 의미가 없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유형의 사촌 간 결혼은 금지하면서 똑같은 임척 관계에 있는 다른 것은 인정했는가를 설명해준다. 사냥꾼 사회관행이 지나가고 목축이 시작되면서 주요 식량 공급을 남자가 좌우하게 되자 목의 가족은 재빨리 사라졌다. 목의 가족이 사라진 단순한 이유는 새롭게 형성되는 부계 가족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남자 친척에게 주어진 힘으로는 남편 아버지에게 집중된 힘과 경쟁할 수 없었다. 여자는 자녀를 임신하면서 계속된 권한과 늘어나는 집안의 권력을 행사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감당할 수 없었다. 새로 등장하는 아내 훔치기와 후대에 이루어진 아내 구매가 목의 가족이 사라지도록 재촉했다. 목의 가족에서 부계 가족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변화는 인간 종족이 이제까지 수행했던 가장 급진적이고 철저하게 180도 방향이 전환되는 조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즉시 사교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가족을 이루는 모험이 증가했다. 3.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가족. 모성 본능이 여자를 결혼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은 사회관행의 영향과 함께 남자의 우세한 힘이었다. 목축 생활은 새 사회관행 체계 곧 가부장적 유형의 가족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이바지했으며 목축업과 초기 농업의 사회관행 하에서 이루어진 가족 단결의 기초는 명백하고 독단적인 아버지의 권위였다. 국가적인 것이든지 가족적인 것이든지 모든 사회는 가부장 체제라는 독재 권위 단계를 거쳤다. 구약 시대의 여자를 거의 대우하지 않은 것은 목축하는 사람들의 사회관행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히브리 족장들은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목축업자였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남자가 여자를 낮게 취급한 것은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 자신 때문이었다. 여자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의 사회적 명성을 얻지 못했으며 극적인 영웅 또는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되지 못했다. 임신 기간은 생존 투쟁에서 뚜렷이 불리한 조건이었으며 부족을 방어할 때 모성애가 여자를 불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 또한 원시 여자들은 남자의 호전성과 정력을 찬미하고 칭찬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의존하게 됐다. 전사들을 이렇게 찬미함은 남성의 자부심을 높여준 반면 여자의 자부심은 그만큼 억눌렸고 여자가 더 종속되도록 만들었으며 군인의 제복은 여성의 감정을 여전히 크게 흥분시키고 있다. 더 진보된 인종들 가운데서 여자는 남자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 따라서 여자는 약자인 만큼 더 약삭빠르게 됐으며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익혔다. 여자는 남자보다 생각이 약간 덜 깊지만 더 기민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됐다. 전쟁터와 사냥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지만 가정에서는 대개 가장 야성적인 남자도 여자가 술책으로 이길 수 있었다. 목축하는 남자들은 먹을거리를 자기 가축대에서 찾았으나 이런저런 시대 내내 여자는 여전히 먹을 채소를 마련해야 했다. 원시 시대의 남자는 흙을 멀리했는데 그것은 모두 너무 평화롭고 모험하는 재미가 너무 없었다. 또한 당시에는 여자가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오래된 미신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퇴보한 많은 부족 사이에서는 남자가 고기를 요리하고 여자는 채소를 요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랄리아의 원시 부족들이 행진할 때 여자는 결코 사냥감을 공격하지 않으며 한편 남자는 뿌리 하나라도 뽑으려고 몸을 굽히지 않는다. 여자는 항상 일을 해야 했는데 적어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은 실제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남자는 대개 비교적 쉬운 길을 선택해왔으며 이런 불평등은 인간 종족의 전체 역사상 늘 존재해왔다. 여자는 늘 무거운 짐을 졌는데 가족의 재산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봤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가 일에 매이지 않고 싸우거나 사냥할 수 있게 했다. 여자가 처음으로 자유함을 누린 것은 남자가 땅을 경작하기로 동의했을 때, 즉 당시 가지는 여자의 일로 간주돼왔던 것을 하겠다고 동의했을 때 도래했다. 남자 포로를 더 이상 죽이지 않는 대신 농사짓는 노예로 삼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것이 여자를 해방시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유아에게서 더 일찍 젖을 뗄 수 있게 됐으며 따라서 어머니는 때때로 임시적인 불임기간에 편히 쉼으로써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동시에 소와 염소의 젖을 이용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목축하는 사회 단계 이전에는 아이가 4살 또는 5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곤 했다. 원시 시대의 전쟁이 크게 줄어들자 성에 따라 구분된 노동 사이의 불균형이 감소됐다. 그러나 남자가 보초를 서는 동안 여자는 여전히 실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야영지 또는 마을은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세워야 했으나 이런 과제도 개를 길들임으로써 완화됐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자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는데 적어도 이런 사실은 바로 남자가 농사꾼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랬다. 그리고 남자가 땅을 경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즉시 농업 방식이 크게 개선됐고 세대가 바꾸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남자는 전쟁과 사냥을 통해서 조직의 귀중함을 배웠고 이런 기법을 산업에 적용했고 그 후에 여자의 일을 많이 떠맡게 되자 그동안 허술했던 여자의 노동 방식이 많이 개선됐다. 4. 초기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시대든지 여자의 지위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결혼이 얼마나 진화하여 진보했는지를 재는 공평한 척도이며 한편 결혼 자체의 진보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가리키는 상당히 정확한 계량기다. 여자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의 모순이었으며 여자는 늘 남자를 약삭빠르게 조종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남자의 왕성한 성욕을 이용했다. 여자는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미련하게 거래함으로써 남자를 지배하는 능력을 종종 발휘했는데 심지어 남자에게 비천한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에도 그랬다. 일찍이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나 연인이나 동업자라기보다는 재산 목록의 일부 고총 또는 노예였고 나중에는 경제적 동업자와 노리개 그리고 아이 낳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런 성관계에는 반드시 여자가 선택하고 협동하는 요소가 내포됐고 이것 때문에 총명한 여자들은 언제나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직접 얻은 개인적인 지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의 속박된 상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줄곧 약삭빠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남자의 불신과 의심은 완화되지 못했다.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자를 의심과 혐오로 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지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에 홀린 상태가 야릇하게 섞인 눈으로 여자를 바라봤다. 부족과 종족의 여러 전통은 재난을 이브나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여성 대표자 탓으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왜곡되어 여자가 남자에게 악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여자를 한때 보편적으로 불신했음을 가리킨다. 사제계층이 독신주의를 지지하면서 언급한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가 천하다는 것이었다. 무당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 평판을 개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오랫동안 여자를 기묘한 존재로 심지어 비정상 존재로 간주했다. 여자에게는 혼이 없다고 믿기까지 했으며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먼 옛날에는 여자와 처음 성관계 맺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으며 그리하여 처녀로 하여금 사제와 첫 성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심지어 여자의 그림자가 위험스러운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해산이 여자를 위험스럽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한때 일반적으로 퍼졌다. 그리고 여러 부족의 사회관행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상당한 기간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해산하는 현장에 남편이 참여하는 집단들 이외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된 여자를 회피했고 따로 혼자 있게 했다. 고대인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 해산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이런 풍습에 따라서 전문 산파술이 기원됐다. 불만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산하는 동안에 몇십 가지 미련스러운 일들을 말하고 행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유령이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고 성수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부족들 가운데서는 해산이 비교적 수월해서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으며 피가 섞인 종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우가 드물었다. 어떤 여자가 출산 중에 죽으면 특히 쌍둥이를 낳다가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영적 간음죄를 범했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비교적 발달된 부족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경우를 하늘의 뜻으로 간주했으며 그런 산모는 숭고한 목적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됐다. 신체 노출과 의복에 관계되는 소위 여자의 정숙함은 월경 기간에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에서 연유됐다.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중대한 죄, 곧 금기 위반이었다. 옛 사회관행 하에서 사춘기로부터 출산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나이까지의 모든 여자는 매달 일주일씩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돼 있어야 했다. 그 여자가 만지거나 앉거나 누웠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매달 그 기간이 끝난 소녀는 그 몸에서 악령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여자의 경우에는 대개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더 많은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가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그리스인도 월경 기간에 여자를 3대 오염은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는데 다른 두 가지는 돼지와 마늘이었다. 아무리 어리석었을지라도 이런 고대의 생각은 과중한 일을 부과했던 여자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했는데 적어도 나이 어렸을 때에는 매달 일주일씩 휴식을 즐기면서 유익한 묵상에 잠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휴식 시간에 자신의 남자 동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예리한 지혜를 익힐 수 있었다. 여자의 이런 격리 기간은 남자로 하여금 과도한 성적 탐닉에 빠지지 않게 했고 그리하여 인구 증가 억제와 자아 통제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남자가 아내를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게 됐을 때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예물을 간직할 수 있게 되자 한 단계 더 진보했다. 나중에는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여자가 획득했지만 교회 또는 관청에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는 기원 후 20세기 이전은 물론 20세기에도 어느 정도는 항상 재산으로 취급됐다. 여자는 남자의 통제 아래 차단된 상태로부터 세계적으로 해방됨을 아직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된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남자가 월함을 얹듯이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 시대 여자는 아주 최근에 자유롭게 된 자매들이 곧잘 하듯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했으며 더 낫거나 전혀 다른 실존 방식을 감히 상상하지도 않았다. 5. 발전하는 사회관행 하에서 여자. 자아를 존속시키는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 면에서는 여자가 분명히 불리한 일을 하고 있으며 강제된 모성으로 인한 이런 장애는 진보되는 문명의 계몽된 사회관행으로 보정되고 공평성에 대한 감각을 남자가 더욱 획득함으로써 보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진화하면서 성에 관한 도덕 규범이 여자들 가운데서 더 높게 일어났는데 이는 성에 대한 사회관행을 위반한 결과에서 저희가 더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자의 성 기준은 운명이 요구하는 공평성을 미약하게 의식한 결과로 오직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은 공평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 곧 아이 낳는 고통을 여자 혼자 겪게 만든다. 현대의 남녀평등 관념은 훌륭하고 확장하는 문명에 어울리지만 자연 법칙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며 공의와 평화와 공평성이 더 우세해진 후에는 여자가 노예 신분과 미천한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시대든지 대개 군국주의의 정도의 반비례로 변화된다. 그러나 남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여자의 권리를 빼앗지는 않았고 그 후에는 점차 마지못해서 권리를 여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사회 진화에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사건이었다. 늘어난 권리를 실제로 누리게 됐을 때 여자는 권리를 가졌고 남자가 자각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가졌다. 그런 사회적 조정은 문명의 끊임없는 진화의 일부분이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관행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 진보하는 사회관행은 더 나은 대우를 서서히 점점 더 여자에게 제공했으며 여자에게 계속 잔인한 부족은 살아남지 못했다. 아담족 속과 노족 속은 여자를 더 많이 인정했고 이제는 안드족 속에게 영향을 받은 집단들은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에 관한 에덴의 교훈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시대의 중국인과 그리스인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낮게 여자를 대우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지나치게 여자를 의심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전부된 바울의 교리 아래서 여자의 지위 향상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교는 더 엄격한 성적 책무를 남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회관행을 발전시켰다. 여자의 생활 상태는 마호메트교에서 여자에게 부여한 색깔은 퇴보 아래서 거의 절망 상태에 있으며 여자는 다른 몇몇 동양 종교의 가르침 아래서 훨씬 악화된 상태로 살고 있다.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과학이 여자를 해방시켰으며 가정에 감금된 여자를 크게 풀어준 것은 현대 공장이었다. 남자의 육체적 기량은 새 생활체제에서는 더 이상 극히 중대한 근본 요소가 아니며 과학이 생활환경을 무척 변화시켰으므로 남자의 능력은 여자의 능력을 더 이상 크게 능가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변화는 집안의 노예 신세로부터 여자가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남자와 거의 동등한 정도의 개인 자유와 성적 결정권을 현재 누리고 있을 만큼 여자의 지위가 변경되게 했다. 한때는 여자의 가치가 음식을 만드는 역량에 제한됐으나 발명과 풍요함으로 인해 여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곧 도화하고 매력 있는 영역을 창작할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산업은 여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해방 상태를 위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왔다. 그리고 계시조차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까지 진화가 다시 이룩해왔다. 공동체에서 여자의 처지를 규제하는 불공정한 사회관행으로부터 벗어난 계몽된 사람들의 반응은 그 극단성에서 정말로 시계추 같았다. 산업화된 임종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거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됐고 군대 복무 같은 많은 책무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린다. 실존을 위한 투쟁이 완화될 때마다 여자의 자유함에 도움이 됐고 일부 일처제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자는 직접 혜택을 입었다. 공동체가 진취적으로 진화하면서 사회관행이 조정될 때마다 약자는 항상 공평함 이상으로 이익을 얻는다. 부부의 결혼이라는 이상에서 여자는 마침내 임정, 존엄성, 독립성, 동등권 및 교육받을 권리를 획득했지만 여자가 새롭고 전례 없는 이런 모든 성취를 누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과연 증명하게 될 것인가? 사회적 자유함이라는 엄청난 성취에 대해 현대의 여자들이 나태함과 무관심과 불임 그리고 부정으로 반응할 것인가? 20세기인 오늘날 여자는 오랫동안 세상에 현존한 것에 대한 중대한 시험을 거치고 있다. 종족 번식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이고 따라서 종족의 진화가 전개되는데 똑같이 중요하며 그러므로 진화는 여자의 권리를 점점 더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여자의 권리는 남자의 권리와 결코 똑같지 않다. 남자가 여자의 권리를 확보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없다. 남녀는 각자 특유의 실존 영역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갖는다. 여자가 글자 그대로 남자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자 염원한다면 많은 여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최근에 남자로부터 획득한 기사도 정신과 특별한 존중심을 냉혹하고 삭막한 경쟁이 곧 분명하게 없애버릴 것이다. 문명은 남녀 사이의 큰 습성 차이를 결코 없앨 수 없다. 시대가 바꾸면서 사회관행은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산업사회에서 남자의 심각한 경쟁 상대가 될 만큼 여자가 해방되는 일은 타고난 모성애 때문에 결단코 불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 자기만의 영역에서 최고 상태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는 생물학적 차이와 정신적 차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남녀 각자는 때때로 서로 겹치기는 하지만 고유의 영역을 반드시 가질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오직 사회적으로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6. 남자와 여자의 협력. 번식하려는 충동이 자아 영속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끊임없이 결합시키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함께 계속 상호 협동하도록 곧 가정을 설립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인간 제도는 모두 실용적인 업무 조화를 위해 조정된 개인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용납하며 가정관리도 예외가 아니다. 가정을 세우는 기초인 결혼은 자연과 공동체의 접촉을 특징 짓는 적대적 협동이 최고로 형태화된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짝짓기는 선천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생물학상의 일이 아니며 사회적인 일이다. 열정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지만 그보다 약한 부모로서의 본능과 사회관행이 그들을 함께 붙잡아 두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밀접하고 긴밀한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종자의 두 가지 뚜렷한 변종이다. 그들의 관점과 전체 생애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들이 서로를 충분하게 실제로 납득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성 간의 전반적인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논리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자는 항상 도덕의 주창자였고 인류의 영적 지도자였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운명을 여전히 진절하게 대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본성과 반응과 관점 및 생각의 차이는 걱정을 야기시키기는커녕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많은 계층의 우주 피조물은 이중 국면으로 인간성을 형태화하도록 창조된다. 필사자와 물질 아들 그리고 중간 유한절대자 가운데서는 이런 차이가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되며 스라빔과 체루빔 그리고 모론시아 동료 가운데서는 양성 곧 적극적 존재와 음성 곧 내향적 존재로 언급되어 왔다. 낙원 하보나 체계에서 어떤 삼자일체 연합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런 이중연합은 융통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선천적 제한조건을 극복한다. 남자와 여자는 필사자 생애뿐 아니라 모론시아 생애와 영적 생애에서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점 차이는 첫 생애 이후에 그리고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과정 내내 지속된다. 하보나에서도 한때 남자와 여자였던 순례자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서로 돕게 될 것이다. 심지어 완결성취 단체에서도 피조물은 결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인격적 경향을 지워버릴 만큼 변환되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이런 두 가지 근본 변종은 서로에게 호기심과 자극과 용기를 주고 협조하는 일을 항상 계속할 것이며 복잡한 우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리고 시공 우주의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언제나 서로 협동하면서 의존할 것이다. 남녀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는 결코 없지만 효과적으로 보충해주며 협동은 종종 개인적으로 다소 적대적이더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결혼은 성적 차이점을 완화시키도록 고안된 제도인 동시에 문명이 지속되게 하고 종족의 번식을 보장한다. 결혼은 모든 인간 제도의 근원인데 결혼이 가정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길로 직접 이끌기 때문이며 가정은 사회의 구조적 기초다. 가족은 자아를 유지하는 체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문명의 사회관행 아래서 종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아주 만족스런 어떤 형태의 자기 만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가족은 사람이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업적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관계의 진화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를 실제로 합병한다. 7. 가족생활의 이상. 남녀가 짝짓는 것은 본능이고 자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리하여 가족이 자동으로 존재하게 된다. 종족 또는 나라의 가족들이 어떠하듯이 그 사회도 그렇다. 가족이 선하면 그 사회도 마찬가지로 선하다. 유대 민족과 중국 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적 안정은 저희 가족 집단의 힘에서 나온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의 본능이 그 여자로 하여금 결혼과 원시 가족 생활을 증진시키기에 흥미를 갖는 집단이 되도록 도모했다. 남자는 후대의 사회관행과 사회적 인습으로 인해 강제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뿐이며 남자가 결혼과 가정을 설립하기에 흥미를 갖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는 성냉이가 남자에게 어떤 생물학적 결과도 조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녀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혼은 사회적인 것이고 언제나 사회관행의 규제를 받아왔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관행은 재산과 자존심과 기사도 정신과 함께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안정시킨다. 사회관행이 동요될 때마다 가정과 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렸다. 결혼은 이제 소유 단계를 탈피해서 개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날에는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보호했고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가 복종했다. 그 장단점과는 무관하게 이 체계는 안정성을 제공했다. 이제는 여자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혼과 가정 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사회관행이 출현하고 있다. 1. 종교의 새 역할 부모의 체험이 필수라는 가르침, 시공우주 시민을 낳는다는 관념 곧 출산이 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특혜의 힘을 더욱 이해하는 것. 2. 과학의 새 역할 출산은 남자의 통제에 따라서 점점 더 계획적인 것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의 출생이 보장됐다. 3. 쾌락을 주는 매혹의 새 역할. 이것이 종족의 생존의 새 요소를 제공했으며, 옛 사람은 원치 않는 아이를 죽였지만 현대인은 그런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4. 부모 본능의 향상. 각 세대는 이제 부모 본능이 충분치 못하여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될 자녀의 출산에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족의 번식 흐름에서 제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가정 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협동체는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약 50만 년 전에 달라마시아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안본과 그의 직계의 후손이 가졌던 일부 일처제 풍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무튼 가족 생활은 노족 속과 그 후의 아담족 속 시대 이전에는 자랑할 만하지 못했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가 동산에서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온 가족이 채소 가꾸는 자가 되는 에덴의 이상은 유란시아에서 새로운 관념이었다. 초기의 가족은 함께 일하는 집단 곧 노예를 포함해서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결혼과 가족 생활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가깝게 관련될 필요가 있었다. 여자는 항상 독립적인 가족을 원했고 결국 여자 뜻대로 됐다. 자손에 대한 사랑은 거의 보편적이고 명백히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 옛 사람은 언제나 자녀의 번영을 위하여 어머니의 권리를 희생시켰으며 에스키모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아이를 물로 씻는 대신 혀로 핥아준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어머니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만 먹여주고 돌봤을 뿐이며 동물처럼 저희가 자라자마자 관계를 끊었다.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인간 연합체는 생물학적 애정만을 기초하여 설립된 적이 전혀 없었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며 사람 곧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녀도 사랑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녀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쁨이 커지며 따라서 가문의 긍지에 대하여 새롭고 더 고상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고대의 민족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가족이 반드시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바람직했다. 1. 자녀는 일꾼으로서 가치가 있었다. 2. 자녀는 노후 대책이었다. 3. 딸을 팔 수 있었다. 4. 가족의 긍지가 가문의 확장을 요구했다. 5. 아들은 보호하는 일과 방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6. 유형에 대한 두려움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다. 7. 어떤 종교들은 자손을 바치게 했다.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항상 영원한 불행으로 여긴다. 그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고 유령이 영나라를 통해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희생제물을 바칠 아들을 무엇보다 더 열망한다. 옛 미개인 가운데서는 자녀에게 벌 주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됐으며 동물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은 실패 또는 심지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다. 어리석은 행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가를 아이가 치르지 않도록 문명이 옹호하는 것은 현대의 사람들의 반항적 태도가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에스키모 아이들은 훈련과 교정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는데 이는 오직 그들이 선천적으로 유순한 어린 동물과 같기 때문이며 홍색인과 황색인 자녀도 거의 똑같이 유순하다. 그러나 안드족 속 유전자를 지닌 종족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그다지 차분하지 않으며 상상력이 더 풍부하고 모험심이 강한 이 젊은이들은 더 많은 훈련과 억제가 필요하다. 아이를 훈육하는 현대 문제는 다음 이유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1. 종족이 상당히 많이 혼합됨. 2.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교육. 3. 자녀가 부모를 모방함으로써 문화를 획득하는 일이 불가능한 부모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음. 가족 훈육에 대한 오래된 생각은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창조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관념이었다. 가족 생활에 관한 진보된 이상은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기보다 오히려 인간 실존에서 최고 책임을 수반한다는 개념에 이르고 있다. 문명은 모든 의무를 부모가 맡고 자녀는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강조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심은 부모가 낳아주신 은혜를 인식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가운데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보살핌과 훈련과 애정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참된 부모는 봉사와 보살핌을 계속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현명한 자녀는 이를 알아보고 감사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산업시대와 도시시대에 결혼 제도는 새로운 경제 계통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 가족 생활은 더욱 호사스럽게 됐고 한편 하나의 자산이 되곤 했던 자녀는 경제적 부채가 됐다. 그러나 문명 자체의 안전성은 여전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하여 더욱 기꺼이 투자하려는 성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국가 또는 교회에 떠맡기려는 모든 시도는 문명의 복지와 발전을 자포자기하는 것임이 입증될 것이다. 결혼은 자녀 및 그 결과로 일어나는 가족 생활과 함께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자극하는 동시에 필사자 인간성의 이런 자극받은 속성을 나타내도록 이상적인 길을 제공한다. 가족은 인간 종족들이 생물학적으로 존속되게 한다. 가정은 자연스러운 사회 경기장인데 자라나는 자녀들은 핏줄로 맺어진 형제관계의 윤리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며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인내와 이타심과 아량과 관용에 대한 훈계를 배우는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 사이의 형제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요소다. 문명화된 종족들이 안드족 속의 가족협의회 풍습으로 더욱 널리 되돌아간다면 인간사회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그들은 가부장 형태 또는 독재 형태의 가족 운영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 무척 친숙했고 협조적이었으며 가족과 관련되는 모든 제안과 규칙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토의했다. 그들은 가족 운영 체제의 모든 일에서 더할 나위 없이 우에 있었다. 이상적인 가족 안에서 효도와 부모 사랑은 모두 형제로서 헌신함으로 확대된다. 가족 생활은 참된 도덕성의 창시자요, 의무에 충성하는 의식의 선구자다. 가족 생활에서 강제된 연합은 다양한 다른 인물에 대하여 적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통해서 인간성을 안정시키고 인간성이 성장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참된 가족 곧 훌륭한 가족은 육신의 부모에게 창조주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드러내는 한편 동시에 그런 참된 부모는 모든 우주 자녀의 부모이신 낙원 부모의 사랑을 더욱 보여주는 상승하는 긴 과정 중에서 첫 단계를 자녀에게 나타낸다. 8. 자기만족의 위험성. 가족 생활의 최고 위협은 자기만족 곧 위협적으로 솟아오르는 오늘날 쾌락의 기운이다. 결혼으로 이끄는 주요 동기는 늘 경제적인 것이었으며 성적 매력은 2차적이었다. 자아 유지에 기초한 결혼은 자아 영속으로 이끌었고 그와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만족을 제공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삶의 세 가지 큰 동기를 전부 포함하는 유일한 제도다. 원래 재산은 자아를 유지하는 기본 제도였고 한편 결혼은 자아를 영속시키는 독특한 제도로서 작용했다. 주기적인 성적 탐닉과 함께 흡족한 양식과 놀이와 유머가 자기 만족의 수단이었음에도 진화하는 사회관행이 자기만족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제도를 형성하기에 실패했음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리고 만족스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전문화된 기법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제도가 이런 쾌락 추구로 너무 철저하게 물들어 있다. 재산 축적은 모든 형태의 자기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한편 결혼은 흔히 오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된다. 그리고 이런 방종 곧 널리 퍼진 이런 쾌락에 대한 열정은 이제 일찍이 사회의 진화적 가족생활 제도인 가정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이다. 보라색 인종은 새롭고 오직 불완전하게 실현된 특질 곧 유머 감각과 결부된 놀이 본능을 인류의 체험에 도입했다. 이 본능은 상위 인종들과 안돈족 속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담 종족은 이 원시적 성향이 잠재적 쾌락 곧 미화된 새 자기 만족 형태에 빠지도록 향상시켰다. 배고픔의 해소를 제외한다면 자기 만족의 기본 유형은 성적 만족이며 이런 형태의 관능적 쾌락은 상위 인종들과 안드족 속의 피가 섞임으로써 엄청나게 강화됐다. 안드족 속 이 인종의 불안감, 호기심, 모험심, 그리고 쾌락에 빠지는 특질이 합쳐진 곳에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혼의 갈급함은 육체적 쾌락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은 쾌락 축으로 증대되지 않는다. 예술, 색감, 소리, 박자, 음악, 네 몸을 치장하는 자원을 너희가 전부 쏟아부어도 너희는 영을 살찌게 하거나 혼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허영심과 유행은 가정 설립과 자녀 양육에 공헌할 수 없으며 자존심과 경쟁심은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질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진보하는 하늘 존재는 모두 휴식을 즐기며 회상 지휘자의 섬김을 누린다. 건전한 오락을 획득하고 기분을 드높여주는 놀이에 참여하려는 모든 노력은 건전한 것이며 단조로움에서 나오는 권태감을 막아주는 모든 취미와 오락과 휴식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은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다. 경쟁적인 시합, 이야기하기, 그리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자기 만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낼 때 거의 100만 년 동안 인간은 오직 음식을 제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만 소금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라. 사람이 스스로 즐기도록 내버려둬라. 인간 종족들이 무수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을 수 있게 하라. 진화하는 인류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합리적 자기 만족, 즉 오랫동안 향상되어 온 생물학적 투쟁의 결실을 탐구하게 하라. 사람은 오늘날의 즐거움과 쾌락의 일부를 잘 획득했다. 그러나 너희는 운명의 목표를 잘 고려해봐라. 자아를 유지하는 토대가 도에온 재산을 쾌락이 파괴시키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살이며 자기 만족이 결혼의 파탄, 가정생활의 타락, 가정의 파괴를 조례한다면 정말로 치명적인 대가를 치른 것이다. 가정은 인간이 진화로 획득한 최고 성취이며 운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유란시아에 주둔하는 스라빔 최고 책임자가 제시했음.